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나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And afterward,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Amen. 예수님 오시기 한 800여 년 전에 살았던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비전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매우 중요한 주제를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시간에 걸쳐서 함께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을 또 여러 해 또 오랫동안 했다면은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성령 충만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뭐 성령 충만 받는 거 좋죠. 뭐 받으면 신앙 생활 잘 할 수 있고 좋겠죠. 그러나 뭐 안 받아도 뭐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로 천국 가는데 별 지장 없고 안 받더라도 뭐 신앙생활을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이라는 그분은 누구신가? 그 성령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매우 성령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크리스천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과 성령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성령은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옵션이 아니라고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게 될 때 예수는 믿었다고 하고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굉장히 메마르고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마치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뭐가 다를지 모르겠는 그런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성령은 무엇이며 왜 우리 크리스찬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렇다면 성령을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 성령을 받게 될 때의 그 결과 그 성령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영어로는 The Holy Spirit이라고 하죠. Holy Spirit, 성령인데 이 성령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성령을 그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은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라고 표현되고 그리고 헬라어에는 푸니우마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 성령, 이 성령은 과연 누구신가? 이것은 신학 사전에 보면은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제3위의 하나님.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The third person of the Trinity. 세 번째 위격에 해당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아시죠? The Trinity 혹은 Trinity God이라고 하는데 그 Trinity, 삼위일체라는 것이 뭘 뜻합니까? 이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The God the Father, 성자 하나님, The God the Son, 그리고 성령 하나님, God the Holy Spirit. 이 세 하나님이 그 독특한 인격을 가지시면서 그러나 동시에 동일한 그 본질, 동일한 그 신성으로서 한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것이 The Trinity God의 정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물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해 안 되고 저도 이해 안 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우리의 피조물, 우리의 창조된 우리가 그 우리를 창조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것을 이 개념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그 각각 그 고유하시며 그 독특한 그 위격을 가지면서 한 하나님의 그 본질 안에서 동일한 본질 안에서 존재하시는 것이 바로 트리니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누구시냐고 했을 때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에 해당되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오늘날 소위 말해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가장 잘못 알고 있고 성령에 대한 그 자세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물론 그 사람들도 뭐 신학과 뭐 이 성경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머리로는 알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령에 대한 바로 이와 같은 인격적인 자세로 그분을 성령을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뭡니까? 뭐 힘, 파워, 뭐 에너지 이와 같은 것으로 성령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고 이용하려는 거란 겁니다. 그리고 마치 어떤 뭐 영인데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부리는 영처럼 성령 받으라 뭐 이렇게 받으라 말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성령은 우리가 마음대로 받으라 말라 내가 물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주제가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성령도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부터 출발해야 되면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야 되며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때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신뢰하며 성령에 순종해 나감으로써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첫 출발과 이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뭐 닉네임 그죠? 하나의 뭐 우리말 때 별명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 닉네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이 성령을 대표적으로 부르는 말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영 또 성경책에 하나님의 신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신약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 The Spirit of Christ, 그리스도의 영, 혹은 진리의 영, The Spirit of Truth 이렇게도 불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렇다면 이 성령이 누구신지를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 성령의 그 사역, 성령의 그 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정말 이게 참 방대한 주제지만 그러나 간략해서 최대한 간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은 바로 창조의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창조라는 것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것까지 이 모든 존재하는 이 존재를 창조하게 하신 사역을 하셨다. 성경의 가장 첫 시작하는 책이 뭡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 창세기가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이 창조의 역사를 하셨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다고요? 아까 성령을 대표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 있다고 했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 여기서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신, 스피릿,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신 혹은 하나님의 영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 흑암과 기쁨과 이것이 무슨 표현이냐 하면 지금 다 이것을 너무 상세하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바로 첫 그 창조의 시작에 그 모든 창조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때는 굉장히 질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무질서한 상태. 마치 뭐 여러분 이 상황을 좀 가장 표현하기 쉬운 거라면은 이 땅 깊숙이서부터 용암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막 용암이 막 흘러 넘칠 때 사실은 그 용암이라는 것이 액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고체인데 그러나 뜨거운 열로 인해서 그것이 물처럼 흘러내리는 것인데 이런 것이 막 있을 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수면에 운행하신다. 마치 그러니까 물 위에 뭐 바닥 위에 있는 것 같지만 그와 같은 용암과 같은 그런 아주 이렇게 혼돈되고도 이런 상황들을 여기 묘사하면서 그 수면 위에 누가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신다. 마치 헬리콥터를 타고 이렇게 바다 위를 운행하는 같은 느낌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모든 창조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창조의 모든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해서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를 계획하시고 운행케 하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 그러므로 성령님은 창조의 역사에서 창조의 그 시작부터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창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우리 특별히 그 크리스찬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많은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바로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밤중에 조용히 주님을 찾아왔던 누굽니까?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주님은 아셨죠. 왜 니고데모가 이 밤에 나를 찾아왔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천국 간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난다라고도 표현하십니다. Born again. Born again. 거듭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거듭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느냐?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은 알겠는데 물은 뭡니까? 물과 성령. 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뜻할 때 물이라고 합니다. 물로 씻는다라고 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물은 또 무엇을 얘기냐면 성령을 얘기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 물이 흘러서 점점 내려가서 처음에는 발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가슴을 적시고 나중에 그것이 거대한 강이 되어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창고라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은 말씀을 뜻하기도 하지만 성령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임과 동시에 성령과 성령, 다시 말하자면 그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시냐? 성령이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코비드 예방접종 주사 받았지만 주사 바늘이 여러분의 그 면역을 가져오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사 바늘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예방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구원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 주님을 깨닫고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성령께서 이것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사람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제가 오늘과 또 다음번에 있어서 우리가 더 집중해서 이 성령 충만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에서 집중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집중해서 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만약 여러분들이 또 제가 구원받은 자라면 성령의 이 세 번째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영적 성숙을 가져오게 하시는 이 사역, 이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은 그분이 오실 것이다. 보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에는 이 보혜사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그 counselor, 그 도우시는 자, 그 helper,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그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제자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오실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점점 더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5절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아까 성령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진리의 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 그 성령의 왜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진리의 영이 내 속에서 더 점점 더 자라날 때 나는 참된 진리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그 역할,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다면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그 성령이 우리가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 왜 이것은 하나의 옵션이 아니고 내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신분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 신분입니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못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불신자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믿고 거듭난 성도입니다. 믿지 않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사항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마치 내가 살아있지 않는데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는데 아 나는 어떤 존재인가 깨달을 수 없듯이 이거는 그와 같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성령 충만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란 겁니다.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포괄적이고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저는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서도 이 철학이라는 굉장히 왜 철학이라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깊이 있는 학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궁극적인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도 어쩌면 이런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 자신, 바로 내 자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자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바로 너희가 누굽니까? 로마 교회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로마 교회 성도들인데 너희는 여기 보세요. 무서워하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면서 종의 영이라고 얘기했던 거 The spirit of slave라고 하는데 이 종의 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종의 영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잘못 이 복음을 받고 있다. 너희들이 그 복음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됐는데 다시 옛날의 종의 신분으로 그 종의 상태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이들이 언제 종의 상태로 되돌아갔습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 아래 종으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율법에 얽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어떤 걸 합니까? 정죄합니다. 죄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율법 안 지켜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 율법에서 어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가정교사와 청지기와 같은 자들이 그 교육 귀족이나 왕족 같은 사람 그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왜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라고. 그러나 커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이상 그 가정교사나 그 청지기 밑에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유한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주인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여전히 그 구약에 속한 그 율법에 얽매이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라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자유자의 영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면 자유자의 영을 받게 됐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 생활 오래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 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하시는 거 아니냐. 내가 이걸 하면 또 내가 이제 버림받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져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니냐. 두려움에 뜨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 중에서 그들이 다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더 깊은 충만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분으로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가 뭡니까? 이것은 아람어인데 우리로 얘기하는 아빠입니다. 영어로는 파파. 어떨 때 이런 말 많이 합니까? 물론 우리가 커서도 아빠를 다정스럽게 아빠라고 하지만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그 아빠를 보면 좋다고 그죠? 그 기뻐하는 엄하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아빠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고 우리 압니다. 그 아빠에 대한 그 기뻐하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진정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에 사도 바울은 8장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이 로마서 8장 16절은 우리 크리스찬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놀라운 깨달음과 자녀에 대한 확신의 단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말, 이 표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아빠가 그 어린 아기를 안고 그를 높이 쳐들고 그를 사랑에 겨워서 기뻐하며 그를 어르는 그와 같은 우리가 아빠와 자녀의 관계를 연상할 수 있다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다라고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인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확증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들이다. 그 놀라운 딸이다. 이 확증을 누가 주느냐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란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정말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사명 혹은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합니까? 미션이라고도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그 부활한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크게 본다면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 그 16장과 그 15장부터 해서 쭉 해서 주께서 바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약속의 영을 주시겠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약속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주께서 마지막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 사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주께서 성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이것을 아주 주님의 대표적인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명령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것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과 제뿐만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함께 다녔던 그 열두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실했지만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본인이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몇 날이 못 되었으라고 했습니다. 몇 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일주일이 채 되기도 전에 몇 날이 못 되어서 큰 한 가지 교회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났습니다. 무엇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의 제자들이 백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내리셔서 거기에 함께 기도했던 모든 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사건이라는 겁니다.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몇몇 선지자들과 몇몇 택하신 자들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자들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내신을 만민에게, everybody, 모든 자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죠. 주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역사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런 복음의 역사, 하나의 이 사명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 자기 일 하느라 별로 관심 없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정말 이 주님의 이 복음의 역할을,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기억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진심도 있었고 그런 결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잡히셨을 때,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뜰에 끌려갔을 때, 그것도 옆에서 같이 그냥 멀찍이면서 따라다녔지만, 그 여종이 너도 같이 있었던 자지 하는 그 말에 자기도 죽을 것 같은 그 공포심에 의해서 세 번씩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도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다른 제자들과 예루살렘과 여러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을 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위협했습니다. 너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너 가만 안 둔다. 옥에도 가두고 내 목숨을 위협을 받을 줄 알아라고 그렇게 강하게 그를 위협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다시 벌벌 떨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몇십 년 지난 것도 아닙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동일한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엘서 2장 28절에서 요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요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800여 년 전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런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장래일을 예언하게 되고 이 늙은 자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환상, 비전, 이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제가 앞에서도 잠깐 우리가 살펴봤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내려지게 될 때 그 옆에서 그 주위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안 하던 막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보니까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새 술을 마셨나? 새로 유행하는 술을 마셨나? 그렇게 얘기했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대낮에부터 뭐 횡설수설 하는 것 같거든요. 자기들이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하니까요. 무슨 새 술을 마셨나? 왜 저러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술 마셔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술 취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방금 봤던 요엘서 오늘 본문 말씀에 8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에 성취라는 겁니다. 바로 자녀들이 예언을 하며 이제 꿈을 잃은 늙은이들이 다시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끓게 하며 여러분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괴롭고 힘들고 텅 빈 듯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이것을 놀랍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말씀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해요? 풍성히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또 무엇이 있습니까? 풍성한 삶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지만 무엇이 풍성한 거냐는 겁니다. 무엇이 풍성한 겁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나가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풍성하다는 것이 돈을 많이 벌어서 풍성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서 풍성할 수 있습니다. 더 학위를 많이 받아서 풍성할 수 있습니다. 더 파워를 많이 가지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풍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저는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이 대낮에 너가 여기 와서 물을 떠먹지만 그러나 얼마 있지 않으면 또 목마름이 계속되어질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셔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몇 장 후에 요한복음 7장에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에 8절 읽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은 여전히 이 영적 목마름에 허덕이는 수없이 많은 자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목마름을 해소하시는 영원한 생수로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그 바른 다음 절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는 그를 가리켜 믿는 자에게 주실 그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한 가지 이해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성령이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간 자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했죠. 성령이 내가 내 속에 사람 속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경고하듯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안타까운 사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단순히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충만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만족한 삶, 평화의 삶, 기쁨의 삶, 이것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돈이 부족해서, 더 이상 가진 것이 부족해서, 배운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앗아갈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풍성한 삶을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것을 풍성하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누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으며 그 성령 충만의 열매는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시작을 아시며 끝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경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임을 압니다.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날 수 없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참된 자유의 진리 안에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신뢰하며 성령을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진정한 은혜의 삶을 모두 누려나가는 당신의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